XSFM입니다. MPFD
김영대입니다. RISE, 보이넥스도어, 제로베이스원, 그리고 앞으로 만날 많은 보이그룹들을 한동안 5세대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움직임과 그 의미를 분석하기에 좀 짧을지도 모를 24년 3월 첫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지난주 오프라인 행사에 와주신 많은 XSFM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바리바리 쌌던 여행 가방에 넣어둔 면도기를 아직 찾지 못했고 꽤 제재한 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선곡의 이유가 외부로부터 등장하면 신납니다. 제가 손이 덜 가니까요. 일단 다다음 주에는 반드시 제가 비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원래 비비를 틀려다가 급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트와이스의 With You EP 가운데서 I Got You를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서양의 대중이 BTS라는 이름을 알게 되던 시기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주 빌보드 앨범 차트의 1위 앨범 가운데서 트와이스의 I Got You를 들었는데요. 그 차트의 상대들은 시상식에 나갈 수도 없는 모건 월렌, 시상식은커녕 실형이나 안 살면 다행인 카니에 등등입니다. 이들을 밀어내고 뭐 그 외에는 올해 미국 힙합의 최고 대형 신인인 이트, 릴 이트도 있습니다만 양인들이 케이팝을 적극적으로 돈 내서 찾고 싶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우리는 그냥 마냥 따뜻한 음악이 필요하다. 긍정적이고
항상 그런 음악에 대한 요구가 있죠. 그 요구가 있고 파이가 있어요. 근데 파이가 있는데 팝 음악이 필연적으로 건강한 음악에서 그렇다고 건강하지 못하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그 패밀리 프렌들리한 그리고 나이와 인종과 혹은 지역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위 말하는 팝의 시대가 상당히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자리를, 뭐, 가끔은 미국이나 영국 출신의 보이밴드나 걸그룹들이 채워줬었고, 아주 가끔은 라틴 팝스타들이 채워주긴 했지만, 지금 지난 20년간 그 자리, 특히 지난 10년간 가장 그 자리를 지금 유력하게 점유하고 있는 게 케이팝이면 분명한 사실이겠고, 예, 당연히 요거는 어떤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이를 케이팝이 절묘하게 먹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데뷔 시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BTS와 트와이스가 이런 기록을 내고 있는 걸 보면 전 세계 덕들이 3세대 돌에 대해서 한국 K-POP 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라는 게 대저 이러한가 보다. 이 상품으로 나왔을 때 제일 킬러인가 보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한국 본토에서 빠르게 트렌드가 변해가고 쉽게 과거의 그룹들에 대해서 좀 진려함에 반해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상당히 슬로우한 빌드업이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트와이스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데
네.
원래 트와이스는 소위 말하는 샤샤샤 시절에만 해도 아시아권에 먹히는 그룹이라는 혹은 그 아시아권 시장을 동아시아권 시장을 겨냥하는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더 어둡게 봤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네,
없으므로
뭐 그런 부분이 또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네.
블랙핑크나 혹은 R&B를 기반으로 한 레드벨벳은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가깝지만 트와이스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권에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인상도 있었고 실제 JYP의 어떤 타겟팅이 그랬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변신을 꾀하고 사실 이거는 트와이스만의 변신이 아니라 JYP 스스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취하면서 JYP 그 트와이스의 음악이 한번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그 시점에서 트와이스가 여러 가지 이미지 변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요. 그러니까 소녀의 이미지에서 굉장히 농염한 숙녀의 이미지, 아주 섹시한 이미지들을 과감하게 선보이고 이게 특히 라이브 콘서트에서 대단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시절 뭐 TT 시절을 기억하는 트와이스 팬, 아 트와이스 팬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반 팬들이라면 네. 요즘 뭐 이런 원스파클을 비롯한 요즘 나오는 곡이라든지 아이가츄나 혹은 최근의 라이브 콘서트 클립들을 보시면은 그 변한 이미지에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미국에서의 이미지 순수한 소녀에서 섹시한 숙녀로 변해가는 걸그룹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또 잘 들어맞아요. 네, 어쨌든 뭐 이번에 첫 주에 9만 5천 유닛이죠. 그러니까 앨범 이큐빌런트 유닛일 것 같은데 9만 5천 장이죠. 네, 혹은 9만 5천 장에 해당하는 유닛을 팔면서 최초로 그것도 지금 뭐 굉장히 베테랑 3세대로서 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지금에서 이뤄냈다는 건 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해둘 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녹화하는 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방송 앰플리파이드를 스포티파이에서 처음 들으시는 날도 아직 오피셜 차트가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빌보드 핫 200 1위 트와이스가 9년 만에 기록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트와이스의 I Got You로 24년 3월 첫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음악 저널리즘 팟캐스트인데 노래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이튠즈나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대안은 스포티파이 유료 세션 혹은 한국 바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고 세션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모든 곡을 내보내드리지 못하는 주에 한해서 플레이리스트 서비스 따로 해드리고 있고요. 선곡표는 방송의 크레딧과 XSFM 소셜 참고해 주십시오. 국내 차트 보실 시간입니다. 멜론의 2월 마지막 주 주간 차트입니다. 하나, 둘 정도의 계절을 거치면서 떨어지는 노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위 전국 피처링 라토의 세븐이 그렇고요. 19위 아이브의 IM도 그렇고요. 18위 태연의 꿈, 17위 르세라핌의 Easy입니다. 르세라핌의 EP입니까? 앨범입니까? 도 다음 주 빌보드 핫 200에서 매우 높은 자리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16위 여자아이들의 와이프, 15위 여자아이들의 슈퍼레이디, 14위 범진의 인사, 13위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다 하락 중이죠. 12위 에스파의 드라마, 11위 아이유의 샤퍼, 12위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9위 아이유의 홀씨. 뭐 아이유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이유가 앨범 낼 때마다 돌아오는 내수시장의 폭풍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10위권 안에 뭐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입니다.
맞습니다.
8위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 7위 이무진의 에피소드, 6위 라이즈의 Love 119, 5위 임재현의 BL 에피소드, 4위 태연의 2X, 3위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2위 비비의 밤양갱.
요즘 뭐 난리죠.
한 주만 또 공부를 해보고, 아니구나, 두 주만 또 공부를 해보고 다다음 주에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1위는 아이유의 Love in Seoul이 그대로 있습니다. 차트에서 하나를 골라달라고 선배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골랐습니다. 듣고 오죠. 남성 동지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패션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남자한테 한번 적용해보고 범용화됩니다. 코르셋이든 스타킹이든 치마든.
애초에 마루타는 남자다 이거군요.
네. 레이스 달린 옷이든 남자들이 열렬히 쓰다가 나중에 퍼져요. 남성성에 대한 거대한 오해를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5세대 아이돌들이 종종 보여줍니다. 남돌의 음악은 부드럽고 촉촉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음악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흔히 청량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쩌다가 이제 청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계열의 음악에 적용되는지 제가 그 어원까지는 안 찾아봤지만 이제는 뭐 K-팝 나름의 자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됐죠. 청량돌.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 본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런 뮤직비디오를 보고 형용사를 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청량함, 청량한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뭐 사이다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차트에서 뽑아 온 투어스의 노래를 포함해서 제가 골라온 세 곡까지 모두 소위 말하는 5세대 남자 아이돌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 각각의 그룹을 우리가 분석할 건 아니고 왜 요런 트렌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의 한번 그 설명을 덧대어서 이 중에 뭐 그럴듯한 얘기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줘 보시죠.
지난 6개월간이 저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로 말할 것 같으면 영광의 벼락치기 시절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태정태세 문단세를 겁나게 했죠.
그런 사람 원래 당일날 와서
예.
공부 잘하는 애한테 뭐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 딸딸 외우는 애들이 암기 과목은 더 잘 봅니다.
시험에. 공부 잘하는 애는 김원도 선배님이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1, 2, 3, 3.5, 4 외우는 데에 6개월이 걸렸는데 오늘 새 과목을 시작합니다.
뭐가 나왔어.
일단 투어스를 먼저 만나보셨고요. 좀 더 긴 얘기는
첫 곡을
오늘의
듣고
예 선곡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죠. 우선 제로 베이스 원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의 인 블룸을 듣고 오죠. 제로 베이스 원의 인 블룸이었습니다.
네, 우리 그 프로듀스 시리즈로 재미를 많이 봤던
네.
엠넷이
보이즈 플래닛.
네,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서 데뷔시킨 9인조 그룹이고 요즘 뭐 트렌드가 많이 그렇지만 다국적 그룹이에요. 중국계 멤버 2명, 또 캐나다계 멤버 1명 이렇게 그룹이고 사실은 초기 안착에 들어간 시간과 그런 것들은 가장 사실은 좀 빠르게 안착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역시 또 보이즈 플래닛 출신이기 때문에 뭐 지금 5세대를 대표하는 그룹 중 한 팀이고 요즘은 흔히 재배원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주관식 1번 문제. 5세대 남돌 이전의 K-POP의 남자 아이돌들의 성적은 어떠했는가?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마음대로 써내려고 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습니다. 히트 그룹이.
대중적 인지도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3세대의 BTS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룹 활동을 이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전히 탑 그룹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4세대가 아무래도 특히 남자 아이돌의 경우 좀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3세대로 구분될 수 있는 팀들이 그 긴 세월 해먹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투바투도 거기 들어가고요.
투바투가 이제 걸쳐있는 그룹인데
네.
투바투가 사실은 만약에 4세대로 본다면 4세대 중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그룹이고
4세대로 굳이 구분하자면 투바투와 엔하이픈 정도가 남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네. 스트레이키즈도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4세대라고 불리기엔 조금 더 일찍 데뷔했지만 굳이 4세대로 꼭 구분을 한다면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엔하이픈도 있겠고요. 뭐 3.5세대냐 4세대냐는 네. 거는 사실 좀 구분이 애매하긴 한데 저는 뭐 .5세대 이런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은
네.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들이 대표 우리가 지즈즈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더 보이즈 스트레이키즈
독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남돌
네.
보면 주로 3에서 3.5세대 그러니까 뭐 스트레이키즈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뭐 NCT 가세븐 네. 위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4세대 시절에는 걸그룹이 그만큼 사실은 주목을 거의 많이 끌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승자들은 네. 주로 걸그룹들입니다. 뭐. 특히나 뭐 4세대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뉴진스와 르세라핌이고요.
그렇죠. 아이브가 뭐 대단했고
네.
그다음에 뭐 엔믹스 요즘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엔믹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룹들이 워낙에 대단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세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벌어다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준 그룹을 말하자면 저는 4세대도 별로 부진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지도가 그만큼 높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적인 네. 측면이 이제 그런 면에서 5세대는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돌들이 이제 시원치 않은 이제 새로 데뷔한 남돌들이 시원치 않은 성적을 내는 동안 계속해서 그냥 시장을 관망하면서 연습시키고 있던 거예요. 이 팀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을 우리가 K-POP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네.
대부분 우리가 퍼스트 티어라고 하는 탑 티어라고 하는 기획사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하나가 어떤 흐름을 갖고 나오면 그 흐름을 사실은 그 다음 주자들은 모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4세대에서 왜 새로운 흐름이 안 나왔냐? 바꿔 말하면 3세대 방탄소년단의 모델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아.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후로 뭐 몬스타엑스라든지 스트레이 키즈라든지 그 소위 말하면 힙합 아이돌이라고 하는 힙합을 베이스로 두고 싱어송라이터를 표방을 하는 뭐 작곡돌 이러한 그 개념들이 대두되면서 요 아이돌을 이을 만한 새로운 흐름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요 물꼬를 튼 게 누구냐면 남자 아이돌이 아니라 사실 여자 아이돌이었던 거죠.
그렇죠.
뉴진스의 등장으로 남자 아이돌의 판도와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저는 보는 쪽인데. 예. 그래서 아, 이제 새로운 시장은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하드한 음악보다는 소프트한 음악. 어렵다는 의미에서의 하드한 음악보다는 이지한 음악이 앞으로는 대세가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고
회사들에게 어떤 영감을 준 거군요.
분명하죠. 예.
네. 하이브가 저거 했대.
네.
미니진 팀이 저런 거 했대.
뭐 저는 그건 분명합니다.
남돌들 네. 이제까지 그렇죠. 3세대가 이제 너무 심각하게 스탠다드가 되어 버렸다는 것도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게 BTS가 너무 지상 최고의 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놓치기 쉬워서 그렇지. 사실 엑소나 NCT나 갓세븐만 보고 있어도 저렇게 해도 되지라고 다들 생각할 만큼의 매출을 냈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아, 4세대와 3.5세대가 비어있는 이유, 남돌이. 이해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BTS를 위시한 이제 뭐 힙합 아이돌 굉장히 좀 강력하고 파워풀한 군무를 보여주는 뭐 킹덤이나 로드 투 킹덤 같은 예능에서 보여주는 그런 스케일 큰 무대를 당연히 에이티즈, 스트레이 키즈 이런 팀들이 이어받았는데
네.
이런 팀들의 특징이 사실 뭡니까? 사실 뭔가 굉장히 좀 화가 나 있고 에너제틱하고 뭔가 강렬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팬덤에 굉장히 공고한 그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냈지만
네.
역으로 보면은 대중들에게서는 좀 멀어진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게 뭐 산업적으로는 꼭 어느 게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요런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요거를 뉴진스나 아이브 이런 팀들이 새로운 이제 카드를 하나 제시하면서 요 새로운 카드가 아 남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라고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모델이 저는 5세대라고 봐요.
투어스와 재배원의 지금 트랙을 대표 트랙들을 들으셨는데 심하게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나왔던 모든 형용사 다시 그대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네. 청량하고
따뜻하고 저기가 없고
맞아요.
예, 촉촉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K-팝에서 청량함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탄산음료로 따지면은 탄산의 함유량이 높아요. 굉장히 알싸하게 쏩니다. 그래서 시원하지만 살짝 아프기도 하거든요. 샤이니가 대표적이고 에지한 느낌이 있으면서 청량해요. 그게 옛날에 청량함이었는데
그걸 극대화시키면 태민처럼 센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가
그,
나오고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뭐 투어스도 그렇고 재배원 노래를 들으면
탄산 별로 없어요.
약간 저탄산인데 시원한 맛을 내는 노하우를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감미료는 스플렌다나
이해했어요.
저탄산 무설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에스파, 르세라핌, 여자아이들 지금 신곡을 내면 낼수록 점점 몸에 힘이 붙고 있거든요.
거기는 또 세지고 있죠.
네. 어떻게든 파워 위주로 점차 바뀌어나가고 에스파야 뭐 워낙에 캐릭터를 좀 많이 바꾸긴 하는데 실험을 많이 하느라 아 힘이 점점 붙는다는 게 느껴지고 그걸 강조하는데 이 팀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투어스 노래 같은 게 사운드만 보면은 사운드가 뭐 힘이 없나? 그건 아니에요. 사실 뭐 땅땅땅 하는 그런 베이스도 있고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인 창법도 그렇고 어떤 톤의 매너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순한 맛이라는 게 우리가 확실히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봤을 때 아 이건 순한 맛이야라는 느낌이 들죠. 아,
드라마만만마랑 구분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 너무 큰 차이고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아, 뭐 제 표현으로는 저탄산 무설탕인데 뭐 이거는 어떤 분에게는 나는 지금이 더 탄산도가 높은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네.
그 청량함이 과거의 애지한 청량함보다는 요즘은 굉장히 무해한 청량함의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다. 건강음료 느낌이 좀 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아마 더 들어보시면 더 그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제로베이스원의 팀 이름은 제가 영문 위키를 보니까
네.
9명의 연습생들이 데뷔 이후에 하나가 되어가는 여행
뭐 그런 내용인데
이라는 뜻이래요. 저는 네. 꼰대 인증이나 한번 할까요? 이런 가장 비슷한 컨셉의 팀을 하나 알죠.
아, 꼰대라고 하니까 언제 쪽일까?
1991년에 그 밴드 보스턴의 멤버들이 그 해체 이후에 새로 만든 팀 이름이 RTG였어요.
아, 맞죠. 그런 팀이 있었죠.
Until Your Love Comes Back Around라는 히트곡이 있었죠.
그랬네요.
Return to Zero였어요, 그 팀이.
맞아. 있었어, 있었어.
네.
아.
괜히 꼰대 인증하고요.
그 옛날에는 Return to Forever라는 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하지만 이거 네. 더 꼰대야 이거는.
하지만 아무리 들어본 것 같아도 보이넥스도어라는 팀은 없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보이넥스도어의 뭐가타를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브의 신무기 보이넥스도어를 만나 보셨습니다. 작년 멜론 차트 얘기하면서 글로벌 라이징 스타 뭐 그런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목받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이제, 케이팝 팬덤 내에서,
네.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오늘, 뭐, 보이넥스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가 너무 다 헤쳐먹는 거 아니냐?
하이브 원탑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그룹이 사실 독주하든 말든 뭐, 내가 돈 버는 건 아니니까, 내 돈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예. 네, 왜냐면 어쨌든 하이브 안에 뭐 민희진 씨가 이끄는 어두워도 있는 것이고 방금 지금 설명드린 보이넥스도어는 이제 코즈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거는
코즈라는 회사가 있네요.
지코시죠. 예. 네. 지코가 이제 2020년에 코즈를 만들고 3년 뒤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만 뭐 7대 3 정도 지분으로 해서
네.
결국 이제 하이브가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엔하이픈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의 하이브는 사실은 이제 종합회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여러 개의 다양한 레이블들로 이루어진 회사인데 어쨌든 하이브의 그 느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네.
음악의 만듦새라든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K-팝에 존재하는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앗아가는 게 아니냐는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좀 더 근거를 갖고. 뭐 토론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코즈에서 나온 그룹 보이넥스도어고 사실 근데 보이넥스도어란 말이 옆집의 소년들 아닙니까? 평범한 우리 동네 오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고유명사가 되기에는 너무 일반적 컨셉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 보이넥스도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좀 외국 그중에서도 미국적 개념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 7, 80년대 많이 지어졌던 우리 뮤직비디오에 지금 마침 딱 나왔는데 그 서버번 도시들 있잖아요.
네. 네. 교외의
교외 도시라고 하죠.
잘 사는 집들 많은 동네.
그러니까 그 교외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맞아요.
조금 신도시가 굳이 좀 비슷하려나?
한국은 서버번 개념 같은 게 없어요.
많이 없죠. 많이
네.
없죠.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나마 있다면 신도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서버번 돈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산층들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먼 거리에 살면서 똑같은 집에 거라지가 있는 똑같은 집에 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서버번이라고 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유래한 말이기는 해요 보이넥스도어가
한국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유복한 교회 오빠
교회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사는데 그 옆집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의 앞집 오빠 같은 느낌은 좀 아니고.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래도 이제 가까운 거리죠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아주 특별하지 않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보이넥스도어란 말에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좀 미국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말을 처음 대중에게 가장 세게 각인시킨 적어도 제 세대에서는 스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아,
걸넥스도어.
맞아요. 걸넥스도어란 네. 말도 딱 그거죠.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벌써 노래 그 이름에서부터 뭘 내세우고 있냐면 특별하거나 기이하지 않다는 거죠.
네.
네가 못 보던 거를 우리는 보여줄 마음이 없고 너가 익숙한,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도 보는 순간 아 이건 익숙한 거야라는 거를 내세우겠다라는 사실 의지가 이름 안에 뭐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적어도 이 세 팀은 당신이 아는 K-POP
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라고 지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K-POP, 특히 남돌의 K-POP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무언가를 내가 딱 설정을 해놓고 너희들에게 던졌을 때 마치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에 입장할 자격이 있어. 이 성소에 입장할 너의 예비시험 같은 거야 라는 느낌이었다면
던전 열쇠 찾기.
그치.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 누구나 똑같은 취향과 레벨 수준으로도 똑같이 좋아하든지 혹은 싫어하든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B와 정국과 RM은 그래도 돼요. RM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RM 음악인 줄 아는 음악. 그런 이라면 거죠. 거기 문이 아무리 좁아도 좁은 문일 수 없고요. 예. 근데 데뷔하는 K-POP 보이밴드들에게는 그런 컨셉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동안은 그래도 그런 거 문턱을 굉장히 높여놨었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어쨌든 5세대에 와서 그런 문턱이 음악이 쉬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오늘 어디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분이 이지 리스닝과 하드 리스닝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하드 리스닝이란 말은 어색한데요.
우리 꼰대 입장에서 하드 리스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색한데요.
근데 실제 쓰이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 여기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힙합을 하드코어로 따로 분류하긴 합니다만 하드 리스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를 우리가 음악에 쓸 때는 소프트코어와 하드코어라는 그렇죠. 대비되는 개념으로 쓸 수는 있어요.
네.
혹은 뭐 비트가 하드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지 리스닝과 상대되는 개념인 하드 리스닝이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보이넥스도어에 대고 하드 리스닝을 짚으면 그쪽 대항에는 에스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단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좀 강렬한 여자아이들의 애지한 음악 그것도 이제 하드 리스닝이라는 거죠. 남돌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이키즈가 대표적이 되겠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막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요즘은 이지 리스닝한 음악이 대세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겠죠. 사실은.
그래 보입니다. 자, 이 팀은 6명 멤버 모두 한국인이고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전쟁 초기에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 그 말을 들은 몽골 대통령이 농담을 하죠. 진짜?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던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매우 유력한 칸을 두죠.
맞아요.
그래서 하이브는 더 커져요. 그 칸국 하나를 못 때려잡아요. 예전 세계의 회사가. 그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3대 기획사가 다 해먹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어쨌든 SMYG, JYP가 사실은 그냥 각자의 것들로 경쟁을 하는 체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레이블마다의 그 차이도 크고 개성도 명확하고 근데 지금의 하이브는 사실은 레이블이라고 불릴 수는 없죠. 하이브 자체가 워낙에 커진 가령 미국으로 따지면 워너뮤직 같은 그런 회사
그렇죠.
같은 건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산업적으로 보면 이건 나중에 좀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구멍가게에서 백화점이 되는 길목에서 하이브가 백화점 산업을 지금
집어삼킨
거죠.
그렇죠.
예. 나머지들은 지금 아직 백화점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시점에 하이브가 백화점을 먼저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구멍가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그 우왕좌왕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하이브가 구멍가게들을 지금 먹어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런 류의 황소개구리 이론.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상관없이 굳이 상관을 억지로 지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자면 최초의 5세대 남돌의 승자는 보이넥스트도어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데요. 뭐 최근에는 투어스가 워낙에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곧 듣게 되겠죠. 라이즈 같은 경우는 SM이라고 하는 IP를 기준으로 한다면 K-POP 팬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그럼요.
가장 신뢰감을 얻고 있는 가장 색깔 있는 IP라고 하는 지금 SM이 밀고 있는 라이즈가 있겠죠.
앞에 세 팀은 세계인 당신들 개개인이 예측하는 공격적이지 않은 케이팝을 만들었다면 라이즈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SM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의 러브 119을 듣고 오죠. 라이즈의 러브 119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SM이라는 회사가 K-POP의 시작부터 있었고 그 SM 자체가 K-POP의 시계를 뭐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런 사이클로 돌려도 봤다가 저런 사이클로 돌려도 봤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역사가 만들어져 온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투어스 굉장히 신선해. 근데 뭔가 투어스 자체가 이제 새로운 역사라는 생각이 들고 제로베이스 원도 뭐 그렇고 사실 제로베이스 원도 굉장히 좀 케이팝적인 정서가 강하고 보이넥스도어도 그렇지만 요 세 그룹은 아 그냥 이 그룹이 뭔가를 보여준다는 그 개별적인 인상이 강한데
앞에 세 팀은 케이팝이고 라이즈는 SM 케이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점인데 라이즈에서는 시간성이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 노래 자체가 러브 119이라는 곡이 뭐 이제 응급실을 샘플링을 하기도 했고 노래가 딱 봐도 그 톤다운된 그 예전에 뭐 일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90년대 혹은 세기말적인 느낌도 살아있고 네. 서사가 담겨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냥 J-POP이 아니라 K-POP이 도용한 그러니까 K-POP이 들여온 SM이 해석한 J-POP 있죠.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그 이게 챈트라 그러나요? 뭐 아무튼 원원난 하는 그 느낌도 우리에게
랩도 SM이 하던 랩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네.
익숙해서 이거는 뭐 5세대 안에서도 가장 사실은 색깔적으로 보면 고유한 영역이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물론 SM의 역할 때문이겠죠.
네.
하여튼 그 지금 소개해드린 그룹 중에는 가장 복고적인 정서가 많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게러기타라는 노래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치는 트랙이었었는데 역시 또 SM 특유의 만듦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SM의 신인 남돌로서는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유영진, 이수만 스타일의 SMP를 완벽하게 벗어난 유일한 그룹입니다. 사실
포스트 유영진, 포스트 이수만의
네.
첫 번째 남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M에. 그 둘이 사실 했을 때도 그런 강렬함과 달콤함은 항상 공존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사의 후예와 캔디가 공존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건 SM의 아주 고유한 그냥 아주 태고적부터 있던 전략인데
그걸 지금 에스파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라이즈는 그 중에서 이 공격성을 아예 없애버렸죠.
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뭐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있는 표현입니다. 여자 뉴진스라는 그런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언론들에서.
남자 뉴진스.
아 남자 뉴진스. 네. 뉴진스 여자니까 남자 뉴진스라는 말이 있죠.
네.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어떻다 저렇다를 떠나서 어쨌든 뉴진스 이후에 만들어진 뭐 그 중에서도 디토라든지 이런 어텐션 이후로 만들어진 뭔가 따뜻하고 청량하면서. 순한 느낌의 이지리스닝 계열의 음악이 지금 보이밴드에 어떻게 적용됐나라는 그걸 봤을 때
네.
오히려 같은 기획사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지만 오히려 이 미니진의 원 고향이었던 SM의 라이즈에서 그 느낌이 가장 지금 근접하게는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이브 계열사의 수장들이 다 매우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이 가려고 해도 못 가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라이즈가 전유하고 있는 문들입니다.
그 참
SM의 창고들.
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을 열심히 잘 해냈느냐가 척도가 될 텐데 그 점에 있어서 라이즈는 꿀리질 않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더더욱이 제가 이 네 팀이 빡 떠오르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동방신기, 신화, 샤이니,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아, 그런 느낌인가요?
거기에서 밝은 노래들 열심히 엮죠?
맞아요.
그 장점 엮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힘을 빼죠.
그쵸?
저는 이게 요즘 이제 대중들의 사이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 암묵적으로 뭔가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남자 아이돌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을 요즘은 더 세이프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이런 순한 그룹이 뭔가 내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100% 동의하는 게 정말 그건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의 반응에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트와이스를 첫 곡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유도 아니 마일리 사이러스를 평생 좋아했던 소녀 팬이란 말이에요. 그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휴식은 케이팝 스타들만 채워주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까지 들었던 5세대 남돌의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대세가 될지. 근데 저는 이게 음악적인 식상함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자 아이돌이 택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옵션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 쇼폼 콘텐츠와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요런 그런 시장 우리가 원래 뭐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이 바뀌면은 사실 그 콘텐츠들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런 큰 틀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요런 5세대의 소프트한 남돌 현상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모바일 플랫폼이 교체되어야죠. 이 정도가 바뀌려면. 네. 게다가 또 성적을 내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통한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사실은 케이팝이 하고는 싶었지만 정확히 방법을 몰랐었던 나머지 90%의 대중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부분에서.
맞아요.
보이그룹은 사실은 그냥 나는 모르겠다 모드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10%의 모델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멤버십 형태지.
그렇죠. 근데 네. 그 시장이 포화가 되고, 사실은 더 이상 뭔가 새로움을 추구할 카드가 소진되면서,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이걸 뉴진스가 엉뚱한 데서 뚫어주고, 이거를 보이그룹이 받들고,
네.
받고, 이거를 이제 보이그룹 형태로 소화해내면서 지금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라이즈가 처음에 메모리즈를 내어 놓았을 때만 해도 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엄마들을 눈물 짓게 했던 저 음악을 어떻게 팔겠다는 걸까? 근데 이게 이제 이 두 곡으로 이 러브 119과 그 뭐 물론 저 그 전에 나왔던 노래는 톡섹시
아 네네
그거로 야 장르적으로 계속해서 20, 30년 전 것들에 계속 천착하거든요. 게다가 그걸 SM이 한 패턴 그대로 반복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걸 고른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보이밴드는 결국에는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잭슨5인데 잭슨5 시절에 만들어냈던 슈거리한 버블건 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그 색을 지우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 색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에 계속 지속적인 밀당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버블건 팝이라는 큰 틀이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를 그거를 거기서 인공성을 배제하고 진정성을 넣는 모델이 BTS 모델인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지금은 조금 더 순한 맛으로 레시피를 바꾸는 것이 5세대 남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트와이스의 이번 성공이 이 5세대 남돌을 기획하고 있는 팀들에게 큰 반향, 용기를 심어 넣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팝 시장에서 버블건 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티스트는 이제 트와이스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길로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남돌 그룹들을 만나봤습니다. 하루 종일 남돌입니다. 볼트 시간에도요. 그죠. 10년 좀 됐을 거예요. 10년이 좀 안 됐거나 세븐틴이 네, 처음에 뭐 등장한 지.
대표적인 3세대 남돌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븐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놀랍죠. 물론 플레디스가 하이브로 인수된 것도 중요한 변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 따라서 세븐틴의 시장 자체가 넓어졌고 그거를 사실은 세븐틴한 팀도 잘 활용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의 세븐틴은 하고 싶은 음악을 다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의 음악적인 공력 자체도 지금 거의 뭐 정점을 저는 찍고 있다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자작곡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하우스 프로듀서들과의 뭐 찰떡궁합 모든 그 어떤 음악을 해도 사실은 뭐 아주 대중적인 뭐 신나는 댄스 음악을 하든지 뭐 어렵고 심오한 어떤 음악을 하든지 혹은 본인들의 장기인 청량한 음악을 하든지 혹은 뜨거운 음악을 하든지 지금은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만 세븐틴의 원형을 찾자면 역시 청량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량함, 유쾌함, 그리고 아무튼 풋풋한 청년들의 기계 같은 것들이 뭐 잘 녹아있는 그룹이 세븐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븐틴의 예쁘다를 듣고 오죠. 세븐틴이나 레드벨벳을 보면서 느끼는 케이팝 발전상에서 이 무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행운이라고 느껴지는 지점은 커리어 후반기에 일지망이 더 이상 CF 모델 겸 일일 드라마 배우가 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시장이 커져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 이 젊은 친구들이 어릴 때의 희생을 바탕으로 20대 후반이 꺾이고 난 다음에도 나이 들어서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죠.
네. 세븐틴이 그래요?
물론 그 시장의 그런 긍정적인 변화 또 확대, 글로벌화도 이제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 군복무 기간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군대를 어떻게든
가죠.
말로 빼려고 하지 않고
네, 가죠.
갔다 오는 군필 예, 그런 또 군백기에 대처하는 우리 팬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참 사회가 모든 부분이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건 참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참 좋아요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 의무복무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Mandatory Military Service라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지만 또 자연스럽게 또 군 제대 후에도 커리어가 이어져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룹을 깨지 않아도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룹을 깨지 않고 그룹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뭐 기획사와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그룹 이름을 유지하고 혹은 뭐 적어도 정신적으로 한 그룹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선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역시 또 한편으로 주목받는 게 이렇게 롱런하는 그리고 롱런을 하면서 속된 말로 리즈 시절을 길게 가져가는 세븐티 같은 그룹의 존재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그 뭐 음악적인 그런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항상 뭔가 마음 한 구석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룹에 들어있는 그룹 중 하나입니다.
쪽수로 봐도 말이에요. 세븐틴이 버티면 못 버틸 그룹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이런 다 인원 그룹들이 그 쉽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고 예. 네. 뭐 투어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렵죠. 사실 그 안에서의 그런 다이내믹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기적과 같다고도 볼 수 있겠고.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입니다.
예. 아니, 젊고 잘생기고 잘하는 거 많고
혈기왕성한
예. 앞으로 벌 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가지고 행복하게만 지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A&R들도 어마어마하게 썩어가면서 잘 관리해주고 있다는 거고.
저는 하여튼 그 굉장히 묘한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에 플레디스워가 하이브에 인수합병된 것이 세븐틴에게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팀 어찌 됐을지 모른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세븐틴을 볼트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건 맞습니다. 3세대 남돌의 시작점에 있으니까요.
가장 최근 음악으로 볼트를 꾸며본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옛날 음악 같은 게 괜찮았네요. 여기까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추가, 재생 목록에 추가, 다운로드,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BTS가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후 현재까지 빌보드 200의 1위를 차지한 케이팝 스타는 8팀. 뉴진스, 슈퍼엠, 투바투,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 불핑, 트와이스, BTS입니다. 읽어드린 순서가 이 팀들의 데뷔 시기 역순입니다. BTS가 이 기록을 처음으로 세우기까지 데뷔 후에 5년, 트와이스는 9년이 걸렸죠. 오래 기억하고 오랫동안 사랑해온 다수의 글로벌 팬들에게 K-POP의 대표주자는 종종 3세대 아이돌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세대 아이돌들이 이 두 가지를 이루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글로벌화 그리고 긴 생명력. 끝!
XSFM입니다. M, P, F, D.